예, 오늘은 초대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몇 가지를 중요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한 가지 내용이 신약 성경이 어떻게 정경으로 27권이 인정이 됐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하면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그냥 그대로 봤죠. 그냥 그 역사를 좀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뭐, 그 역사를 봐도, 당연히 그런 거지라고 생각이 이제 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 역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꼭 신약 성경의 27권을 정경으로 인정해야 했던 그 역사적인 배경이 좀 있어요. 사실은 인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참 교회들은 27권을 다 성경으로 인정하고 복사본도 가지고 있고 사본도 가지고 그걸 성경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 이단들이 많이 생기고 특별히 영지주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네들의 성경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신약의 외경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만들어지고 하니까 교회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7권을 선포하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모든 교회의 역사를 여러분이 잘 보시면 중세교회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오늘 말씀드린 이 설교의 내용하고 비슷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어떻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천국 복음을 지켜오셨는가, 그 말씀이에요. 그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심으로 보지 않으면 교회 역사도 사실은 우리가 좀 잘못 보게 되는 거죠. 그 역사라는 말 자체도 히스토리 아니에요. 히스. 그분의 삶, 그분의 역사.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으로 보죠. 그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이 지켜주고 예수님의 진리, 천국 복음, 십자가 복음을 어떻게 지켜오셨는가를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 있죠? 구약은 39권. 이거는 사실 39권 인정하기가 쉬워요. 왜 쉽죠? 구약 성경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성경을 가지고 계셨고,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인정하셨죠. 당시의 구약 성경 39권은.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이 인정하셨으면 끝난 거죠. 그래서 구약의 39권은, 성경으로, 구약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 다음에 사도들도, 뭐 다, 구약의 성경을 39권으로 정경으로 인정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경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캐논이라 그러거든요. 캐논. 그거는 뭐냐면은 많은 그 말씀들이 만들어지고 책들이 만들어졌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되는 것들을 정경이라 그러죠. 캐논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39권 구약 성경은 분명히 뭐 인정이 됐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구약의 정경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은 이 구약에도 외경이 있었죠. 우리가 예전에 제롬이 성경 번역했다, 라틴어로 번역할 때 살펴본 적이 있는데, 구약의 외경조차도 성경인가, 정경으로 인정해야 되나, 이제 그거 하나만 좀 생각해 보면 돼요. 구약의 외경조차도 제1경전이라고 해서 성경으로 인정하는 곳이 지금 로마 카톨릭이죠. 천주교. 천주교들은 그거를 외경으로, 성경으로 인정하는데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이것을 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70인역이라고 부르는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70인들의 거의 랍비들이 모여서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이죠. 근데 70인역으로 번역할 때에 성경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너무나 인기리에 사람들이 읽혀지고 또 사랑했던 책들이 구약의 외경들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번역을 하는데 번역만 함께 했을 뿐이지 이 책들을 성경으로 정경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유대인들조차도. 그래서 그런데 너무나 많이 읽혀지고 막 사랑을 받으니까 유대인들도 회의를 열었어요. 그 주후 한몇 년이 한 90년경에 얌니아 회의라고 열어요. 얌니아 회의를 열어가지고 외경은 절대 성경 아니다. 외경은 그냥 우리가 사랑해서 읽혀지는 우리 유대인들의 전통 같은 책들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39권만이 성경만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했죠. 그래서 나중에 제롬이 그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할 때에도 이 외경을 번역은 하지만 성경으로 인정하지는 않아요. 전경으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로마 카톨릭이 제2경전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으로 넣어버리죠. 그래서 그런 역사는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27권이 정경으로 인정되는 것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 당시의 교회에서는. 다들 그것이 성경으로 알고 다들 돌아가면서 읽고 사본도 만들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왜 따로 교회 회의를 통해 인정할 필요가 있었는지 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초대교회 때는 교회마다 나름대로 이제 그런 복음서들, 서신서들을 성경으로 인정해서 사본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그, 이, 27권이 인정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나중에 그게 4세기, 5세기에 가서 27권을 인정하는 교회회의가 열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좀 빨리 27권을 인정하지. 왜 그렇게 늦게 4세기, 5세기나 가서 교회 회의에서 그것을 27권이다 성경은, 딱 신약 성경은. 그때 인정을 하느냐. 사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그래야 맞아요. 왜냐하면 꼭 교회 회의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견이 서로 일치가 되지 않아서 교회 회의를 빨리 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즉 오히려 다 27권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그런 하나됨이 교회 안에 참교회 안에는 있었기 때문에 따로 27권을 인정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2세기, 3세기 이후부터 막 그 이단들의 책들이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공격이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것을 이것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서 좀 선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말시연 우리 배웠죠? 말시연, 영지주의자 중에 그 영지주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말시연 정경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성경 중에서 자기가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뽑아서 이제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성경들이 있었어요. 이제 이런, 그리고 또 이제 이단들이 그뿐 아니라 막 영지주의 사람들이 특별히 자기네들의 가르침에 맞는 책들을 막 자기네 멋대로 만들어냈죠. 예, 막 지식을 주는, 지혜를 주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이제 많은 혼란 속에서 이제 가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교회가 정경을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교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이것을 인도하셨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외경들은요,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때 3, 4세기쯤에.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신약의 외경들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신약의 외경들은 아주 의도가 불순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건드리지도 않고 볼 필요도 없습니다. 구약의 외경은 그래도 좀 건전해요. 유대인들의 어떤 독립, 뭐 민족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들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한데, 신약의 외경들은 의도가 복음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목적이에요. 참 복음을.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신약의 외경들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건드릴 필요도 없고 맛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조잡하고요. 그다음에 자기들의 믿는 바를 주장하기 위해서 왜곡해서 많이 쓰여졌죠. 그래서 그 지금 뭐 나오는 그 뭐 다빈치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외경들, 신약의 외경들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들이 근데 이제 이 우리가 볼 때는 정경이 아니니까 문제가 없는데 세상이 볼 때에는 그 사람들은 정경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책들까지도 다 똑같은 성경으로 그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때도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가끔 What is the Bible? 그 다음에 Who is Jesus? 하는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요. TV에서. 뭐 히스토리 채널이라든지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소스로 가지고 오는 것들이 전부 외경들도 다 가지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건전하게 볼 것들이 아닙니다. 절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알아보네? 예? 뭐 성경에 대해서 알아보네?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가진 자들을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굉장히 조심해서 보시지 않는 게 나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27권의 책들을 정경으로 인정을 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27권의 책들이 그동안은 성경이 아니었다가 교회 회의를 통해서 성경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 전에 교회에서는 27권을 성경으로 정경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이단들의 공격 때문에 그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보면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우리의 정경이다라는 신앙 고백이 꼭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럴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서 흔들리면은 믿음 자체가 완전히 흔들어지는 거죠. 이단들이 문제가 뭐냐면은요, 66권 정경 외에 다른 책들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몰몬경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고 뭐 다 이단들이 시작될 때는 다른 계시들이 있어요. 뭐 꿈을 꿨다든지 뭐 뭘 봤다든지. 그러니까 66권 성경 외에 다른 계시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캐스메링 무브먼트가 무서운 게 뭐냐면 뭐 그게 있느냐 없느냐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66권 성경만에서만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는데 그 외에 다른 계시가 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방언이니 뭐든지 간에. 계시거든요. 또 다른 그런 기적적인 은사가.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큰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정하게 되면 정경 66권에 이만 둔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왜? 아, 누가 봤다는데. 그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의 진리가 해방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7권의 정경을 이제 인정할 때 그 기준으로 교회 회의에서 세운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왜냐하면 그것들을 근거로 해서 인정하는 그런 딱 우리 신앙 고백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첫 번째는 사도의 권위예요. 사도. 그렇죠. 예, 사도들이 직접 썼거나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썼거나 아니면 사도로부터 인정된 자들이 쓴 것이 정경으로 인정이 됐죠. 사도들 외에도 쓴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마가복음. 마가는 예수님의 열두 사도 아니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인정한 자였어요. 베드로와 함께 사역하고 나중에 사도바울하고도 사역을 했죠. 누가? 누가도 의원이었지 예수님의 열두 제자에 속한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누가는 바울이나 이런 분들이 분명히 인정한 분이었죠. 또 바울도 예수님의 열두 제자에 속하진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사도직을 맡기시죠. 이렇게 어찌됐건 사도들과 연관이 있어야 됐고요. 야고보도 예수님의 형제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죠. 야고보서도. 그렇게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사도들과 연관이 있어야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신앙을 벗어나지 않는 내용이어야 했다는 거죠. 사도들의 가르침. 사실 나중에요. 이제 외경들이 만들어질 때 이 사도들의 이름을 써요. 그래서 뭐 베드로 행전, 뭐 고린도 3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다 뭐 베드로가 쓴 것처럼 바울이 또 쓴 것처럼. 근데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또 다른 서신을 보내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성경으로 이제 인정이 안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도마복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외경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절대 우리가 성경이 아니고 사도적인 가르침을 벗어나요. 다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경으로는 인정을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끝으로는 보편성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당시에 참 교회들이 다 인정한 책들이 27권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속에서 인정은 다 됐지만 공식적으로 다 이것이 정해지기까지는 언제 제일 먼저 정해지냐 하면은요. 주후 397년에 카르타고 교회 회의가 열려요. 그게 거의 이제 4세기 말이죠. 그렇죠? 5세기 초로 들어가는 때, 그러니까 꽤 늦게 하죠. 그래서 신약 27권의 정경을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는 그런 말을 써요. 무슨 말이냐면 27권을 성경으로 교회가 인정을 한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누구 권세가 더큰 거예요? 교회가 더 크게 되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교회가 성경을 인정해 주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지. 교회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권세가 더 크게 되는 거죠. 그게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은혜로 교회가 recognize를 하는 거예요. recognize. 그러니까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27권을 이제 인정하게 되고 인식하는 것이 교회가 뭘 해서 성경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만드는 모든 교리들도 그거예요. 성경의 교리들을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하는 거지 교회가 그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권세가 높은 게 아니라 말씀의 권세가 항상 높은 거라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 419년 교회 회의에서 다시 한번 또한번 27권을 다시 한번 선포를 해요. 그런데 27권을 인정하는 것은 거의 전교회적으로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 이것을 역사했다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공식적으로 신앙고백으로 택하고 선포함으로써 교회가 더욱 진리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복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도마복음을 읽고 있고 저 사람은 베드로 행전을 읽고 막 혼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속에서 교회가 신앙과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또한 가지, 한 가지만 오늘 더 배울게요. 사도신경.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죠? 사도신경의 역사를 좀볼 필요가 있어요. 네. 사도신경을 정한 초대교회 회의가 있을까요? 사도신경이 우리 교회의 신앙고백이다라고 정한 초대교회 회의가 있을까요? 없어요. 초대교회 회의는 없어요. 나중에 교회 회의에서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이 사도신경을 우리 신앙고백으로 정한 교회 회의가 뚜렷이 보이질 않습니다. 교회 회의에서 정한 신앙고백은 니케아 신경, 우리 배웠죠? 니케아 신경은 확실하게 정했는데 니케아 신경이 어떻게 보면 축소판이 사도신경이에요. 니케아 신경은 조금 더 자세해요. 사도신경이 곧 축소판으로 볼수 있는데 이 영어로 하면은 Apostles' Creed라는 거예요. Creed라는 뜻은 I believe, 내가 믿는다, 내 신앙 고백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Apostle, 사도라는 말들이 붙죠. 그러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사도들의 신앙 고백.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만들어 세워지는 거거든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면 사도들이 만든 거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도들이 만들었나요? 사도들이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어파스스 크리드라는 말을 붙일까요? 사도신경이라는 말을. 사도들이 직접 만든 것은 아니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이나 사도들의 서신이나 성경에서 사도들과 연관된 내용 속에서 다그 말들을, 그 글들을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이 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내용 어느 구절도 성경에 나오지 않은 구절은 없어요. 다 성경적인 사도들의 가르침과 서신서들과 이런 데서 나온 복음서들과 나온 그런 가르침들을 가지고 사도신경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이 붙인 거지 사도들이 직접 만든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이제 방어하고자 이제 니케아 신경이 있긴 했지만 더 간단한 신경으로, 더 간단한 신앙 고백으로 교회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거의 지금의 사도신경하고 비슷한 형태는 4, 5세기경에 이제 루피누스라는 사람의 글에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완전한 똑같은 형태는 7, 8세기에 문서에서 보여져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따로 정해진 사건은 없지만 니케아 교회 회의에서 니케아 신경을 만든 이후에 사도신경도 더 간단한 그 모습으로 틀을 잡아갔다고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느 초대교회 회의에서도 따로 사도신경을 인정한 적은 없지만 10세기로 가면 중세교회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서방교회에서는 니케아 신경 대신에 사도신경을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회의가 따로 열려서 정한 것은 잘 보이지 않지만 서방교회로 가면 우리는 서방교회 역사잖아요. 동방교회는 그릭 얼토독스로 가거든요. 서방교회 역사인데 서방교회에서는 니케아 신경 대신에 이 사도신경을 쓰는 교회들이 이제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 16세기로 넘어오면 중세 말기쯤에 중세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 이제 우리는 영국 쪽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만들어서 우리의 신앙고백으로 가지고 오지만 저기 더치 쪽에서는 어떤 신앙고백을 만드냐면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 회의가 17세기에 열려요. 그 도르트에서 교회 회의가 열리는데 그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만이 아니라 세 가지 신앙고백을 더 개혁 신앙고백으로 개혁주의 신앙고백으로 받아들여요. 그게 하이델베르그 문답, 우리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같이. 그 다음에 벨직 신앙고백, 그 다음에 도르트 문서라는 거예요. 그 열린 배경이 있어요. 도르트 회의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알미니언주의 때문에 열려요. 알미니언들이 알미니언주의자들이 다섯 개 항을 발표를 해요. 그 여러분 멤버십 공부할 때 다 배우셨죠? 이제 앞으로 하실 분도 있지만 그래서 그때에 이제 모여서 알미니언주의를 정죄하고 이제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세우고 이제 그때에 하이델베르그 문답을 받아들이고 할 때에 이제 하이델베르그 문답 안에 사도신경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개혁신앙의 고백으로 하이델베르그 문답에는 사도신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하이델베르그 문답 나눠드린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하이델베르그 문답 참 좋아요. 그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좋지만 참 좋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번역 잘 된 거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 지난번에 드린 것 같은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도 더치 쪽 장로교단인 CRC나 URC 교단에서는 하이델베르그 문답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인데 거의 같죠. 이렇게 문답의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그 믿는 바는 다 같죠.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요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신경에 있어서 두 가지 논란이 되는 이 구절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한국말로 하면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아시죠? 거룩한 공회. 이게 영어로 원어로 하면 I believe in Catholic Church로 돼 있어요. Catholic Church.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를 삼는 사람들은 이게 로마 교회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로마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보통 Catholic 교회 하면 로마 천주교를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Roman Catholic 교회가 그 천주교고 그냥 Catholic 교회라는 말은 지금 우리도 Catholic 교회예요. 이 Catholic이라는 말은 진짜 좋은 말이에요. Universal Church라는 거거든요. 온 세계 교회가 다 예수님의 하나 된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Catholic Church예요. 그러니까 이걸 고백하는 게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거를 Catholic이라고도 쓰지만 Universal이라고도 써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에는 Universal이라는 말로 같은 말이에요. Catholic Universal. 예수님의 교회는 하나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거기에 로만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제 천주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별로 문제가 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게 문제가 됐죠? 한국 거 사도신경에는 없어요. Descended into hell. 음부로 내려가셨다는 말. 이게 왜 빠져야 돼요? 이게 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쟁이 생겨나니까 예수님이 진짜 지옥에 가신 거냐. 음부라는 말이 쉐어, 지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지옥에 가신 거냐.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지금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런 말들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런 말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알려 죽으신 후 천국 가시기 전까지 그 죽으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느냐. 뭐 지옥에 내려가신 거냐, 뭐 어디로 가셨냐 이런 논쟁들이 많이 생겨나니까 이 말을 빼버렸거든요. Descended into hell. 예수님은 죽자마자 어디 가셨어요? 바로 천국에 가셨죠. 천국 영광으로 들어가셨죠. 그런데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Descended into hell. 예수님은 지옥으로, 음부로 내려가셨다는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은 언제 음부의 고통을 맛보셨나요? 어디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지옥의 형벌을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지옥의 형벌까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 descended into hell, 정말 지옥에서 받는 그 고통까지도 다 맞으시기까지 낮아지셨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뭐 지옥에 가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고백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저희들은. 그런데 한글 사도신경에는 빼버렸어요. 너무 논쟁이 되니까. 그러나 우리 영어 사도신경에는 여전히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논쟁이 되지만 우리는 다 좋은 말이라는 거. Catholic Church, descended into hell. 뭐가 문제인가요? 잘 알고 고백하면 되죠. 예,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으로 지금 개혁신앙의 신앙 고백으로도 잡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사도신경 배운 적 있죠? 하나하나 쭉.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시고 고백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개혁신앙 사도신경 외에도 간단한 형태의 초대교회 신경으로 중요한 것은 니케아 신경. 그래서 영어 앱에서는 지금 니케아 신경 고백해요. 근데 저희는 안 하는 이유가 공식적으로 한글어로 잘 번역된 거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타나시우스 신경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16세기, 17세기에 가서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이 만들어질 때 거기에 우리 개혁 신앙 고백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고요. 수도원주의에 대해서 보고 이제 중세교회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신가요?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천국에 속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을 오직 하나님 말씀이 주관해 주시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영광을 찾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아프든지 또 고통 가운데 있든지 슬프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일주일 동안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 만날 때까지 우리 성도들 믿음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